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25절에서 3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02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에서 3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을 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어머니 일주기 추도 예배를 은혜 중에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강창술 장로님, 이혜원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주일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시며 가정가정 위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서사오니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말에서 굴러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눈이 먼 상태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초자연적인 빛 가운데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그 빛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그 자리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체험을 여러 번 간증을 합니다. 그만큼 사울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간증만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 내려놓고 그 다음 했던 행동이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즉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를 말합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라비아로 들어간 그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탈출을 시도를 해서, 그게 25절에 나오죠. 그리고 26절을 보면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서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사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출입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이 1장 말씀을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을 보면요,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서 성벽에서 광주리를 타고 탈출을 했던 이 사울은요, 탈출을 해서 혼자 탈출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26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가서 사도들을 만나지도 아니하였고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바로 아라비아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3년간 있다가 그제서야 예루살렘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5절 말씀과 26절 말씀 사이에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가끔 이렇게 몇 년 정도를 순식간에 생략을 하고 뛰어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5절과 26절 사이에 빠져있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도망을 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향했습니다. 당시 아라비아는 아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고 유목민들만 간혹 지나가는 그러한 사막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왜 그쪽으로 갔겠습니까? 왜 아라비아로 하필 그곳으로 갔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3년간 머물렀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간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울의 그 기록한 그 이 스타일을 보면요, 의도적으로 기록을 안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다메섹에서 탈출을 시도해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3년간 외부와 단절을 하고 그곳에서 사울은 생활을 했습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아라비아가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요. 저는 그 이 사울의 이 서신을 이렇게 읽어보다가 이전에 발견했던 한 말씀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이 말씀 보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 아라비아를 언급을 하면서 그 아라비아에 신의 산이 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표현은 여기에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딱 여기 한 군데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신의 산이 아라비아에 있다라는 이 표현을 희한하게도 혼자서만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표현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의 산은요 사라져버린 신비의 산입니다. 신의 산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의 산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산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신의 산을 찾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현재 신의 산이라고 성지 순례를 가는 그곳은요 이미 신의 산은 아니라고 이스라엘에서는 판정을 내린 산입니다. 캐톨릭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한 곳이지 그곳에서는 신의 산의 흔적을 하나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이 반도를 점령을 했던 6.1 전쟁을 통해서 그곳을 점령을 했던 이스라엘이 조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 이곳은 아니다, 그래서 판명을 내리고는 바로 이집트에게 다 돌려주었습니다. 만약에 그곳이 진짜로 신의 산이라고 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면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의 산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미가 되는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타나셨고 이곳은 하나님의 산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들이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을 받은 곳이, 율법을 받은 곳이 바로 그 신의 산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요 신의 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합니다. 가슴 속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상에서는 신의 산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의 산이 아라비아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유대인들이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만큼은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혼자만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그 신의 산, 호렙산을 알고 찾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찾아간 곳이 바로 그 호렙산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산에 찾아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를 해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알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큼은 이 신의 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왜 하필 아라비아로 들어갔습니까? 그는 아라비아를 찾아가서 아라비아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아마 신의 산으로 찾아간 것 같습니다. 신의 산은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산입니다. 빽빽한 구름과 그리고 불, 연기, 그리고 무서운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모세와 더불어 40주야를 말씀을 나누시면서 십계명을 내려주신 곳이 바로 그 신의 산이죠. 이 신의 산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받아온 것처럼 바울도 아라비아로 가서 신의 산에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록된 그 많은 성경의 내용은 사실 바울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입니다. 그 많은 말씀을 다 기록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울이 그곳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수많은 교통과 교제와 그 시간 속에서 얻게 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바울 서신에 보면요,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울을 가리켜서요 사도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사도, 이 12명의 제자들은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사도라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만 유독 이 바울만큼은 다른 사람들이 사도로 인정을 해 주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나는 사도다라고 자기를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사도로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다녔었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주축 세력이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핵심 멤버로서 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누가 바라보아도 이들은 사도였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늘 다니면서 했던 말이 나는 사도다, 나 좀 알아다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희들만큼은 나를 사도로 인정을 해야 된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이 바울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의 서신 맨 1장 1절을 보면 거의 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서 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성경인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 1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사도된 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오 사람으로 말미암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은요 지금 나의 이 사도권은 사람이 세워준 것도 아니다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시작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에게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건을 기록을 해놓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바울은 사도 아니다. 뭐 풍채를 보라고 그리고 그가 말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고 볼품도 없고 그리고 말에도 힘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권이요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12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 인정을 해주었죠. 근데 왜 바울은요, 왜 이렇습니까? 아무도 이 바울에 대해서 사도로 그렇게 쉽게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유독 바울 자신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요,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바울 이 두 분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철저히 혼자가 되어 있을 때에 아무도 증명을 해줄 수 없는 그때 즉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때에 하나님에게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 외에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그때에 홀로 있을 그때에 외롭게 3년간 떨어져 있을 그때에 아마 사도로 임명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로 임명받은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도 바울 너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너로 사도로 내가 임명했다는 것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겠다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의 이 아라비아 생활은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시간과 장소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내산은 보통 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찾아가려고 해도 찾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산입니다. 이 지구상에 딱 한 군데밖에 없는 하나님의 산이 바로 그 시내산입니다. 근데 바로 그 시내산을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그 중요한 3년의 시간을 바로 그곳에서 보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단순히 큰 체험을 하고 도전을 받은 성도 사울을 사도로 만드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은혜 받은 성도가 다 하나님의 일에 온전하게 쓰임 받는 것 아닙니다. 처음에는 은혜 받은 성도가요 조금 지나고 나면은 교만한 성도로 바뀌는 그 수순을 밟아가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큰 은혜를 체험을 했는데도 저 사람은 30년 교회 다녔으면서도 별 체험도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 보니 내가 더 나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히려 은혜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사울은요, 그렇게 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요, 아주 겸손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아라비아의 3년 연단 과정이 바로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아라비아 3년 동안에 바울은 엄청난 체험을 했을 것이고 또 그곳에서 받은 모든 계시와 또 아라비아에서 깨달은 모든 진리들,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만난 예수님, 그곳에서 받은 충만한 은혜들, 이 모든 것을 바로 성경에 담아내었습니다. 아라비아 3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입만 열면요, 바울의 입에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체험과 또 그곳에서 참 놀라운 진리들을 체험을 하고 만나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던 이 바울의 입에서 나온 것은요, 그가 그동안에 체험했던 것을 막 쏟아낼 줄 알았는데 실상 바울의 입에서 나온 강조점은요, 이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체험을 하고 입으로 막 토해낼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신앙의 최고수였던 이 사울의, 바울 사도의 입에서 나온 강조점은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 서신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단조롭게 하나 핵심을 딱 가지고 나가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에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왜 그게 눈에 밝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떠나서 좌우로 치우치느냐, 그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 어느 곳을 뒤져보아도 이 바울 사도의 입에서 나온 것은요,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입니다. 아마 성경을 바울 서신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돌아왔으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바울은요, 3층 천에 이끌려갔다가 돌아온 경험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그가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을 했었는지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우리 같으면 막 이야기를 해야 될 그 일을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해주겠다, 그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신을 말합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무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천국에 끌려 올라갔다가 기가 막힌 것들을 보고 듣고 왔으면서 14년간이나 입을 딱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바울은요,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14년 전에 끌려 올라갔던 그 천국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쪽으로 쏠려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작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제일 중요한 사건은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고리타분에 들리는 그 십자가는 그 뒷전에 쳐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이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나머지는 그냥 배설물로. 그가 천국을 갔다 왔던 이것도요, 그는 말을 안 했습니다. 무려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3절 말씀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 말씀은요, 분명히 그 몸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자기가 천국을 이끌려갔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어마어마한 것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뭔가 이야기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요, 그만두겠다라고 그럽니다. 그나마 잠깐 환상과 괴시를 말하리라 해놔놓고 그것도 말 안 해버립니다. 왜? 혹시 지나치게 생각할지 몰라서. 그래서 그만두노라 그러면서 여러 계시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천국을 다녀와서 이 큰 계시를 받았지만 결국 바울은요, 무슨 계시를 들었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14년 뒤에 겨우 이 이야기 한 것입니다. 엄청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최고수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요, 그가 체험했던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요, 신앙의 최고 단계에 가게 되면은 신앙의 최고의 단계, 볼 것, 못 볼 것 다 듣고 보고 난 다음에는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정말로 중요한 그것이 바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이게 신앙의 최고수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적어도 이 신약 시대에서 사도 바울보다도 더 신앙이 좋은 사람, 물론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3년이 없는 바울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신앙이 바로 거기에서 온전하게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아라비아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아라비아 시내산의 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라비아 시내산의 3년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독한 시간입니다. 철저히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바울은 혼자서 하나님 앞에 대면을 했습니다. 혼자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독함을 누리지 않는 사람은 친구들 사이에 섞여 있어도 그는 괴롭습니다. 그는 외롭습니다. 그는 고독할 것입니다. 사람은 홀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그때에, 그때야 내가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의 기도 시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1대1로 마주하라고 그러셨죠. 바로 그 기도하는 그 시간, 고독한 시간, 그 시간이 바울의 아라비아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시내산에 앉아서 그동안에 자신이 지었던 죄들을요, 하나하나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죽였던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박해 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흘렸던 피에 젖은 이 손, 이 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곡하는 시간이 바로 그 아라비아에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아라비아입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만이, 그 사람만이 그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제서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그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그 아라비아에서 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아라비아에서 홀로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구약 성경을 다 펼쳐놓고 연구하면서 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경이 새롭게 해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것이 벗어지고 나니까 그동안에 보이지 아니하던 비밀이 성경에서 보이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율법으로만 다가왔던 말씀이 그렇게 송이꿀처럼 달고 맛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아라비아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아라비아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이 충만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뛰어다녀도 열매가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대면하는 바로 그 시간, 그 한 시간이 뛰어다니는 열 시간보다도 더 소중한 시간입니다. 바울은 수십 년을 한결같이 또 변함없이 그리고 흔들림도 없이 표대를 향해서 다른박질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이 아라비아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쉬운 것은 나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대면해서 이 아라비아의 시간을 가져야 내가 나를 돌이켜보면서 내 영혼을 정화할 수 있고 거룩하게 나갈 수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을 텐데 그 시간을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아라비아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이 아라비아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시간을 가지고 그 속에서 애통해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아라비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그래서 끝까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고 달려가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442장 이 찬송을 한번 다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